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여러분 백남룡 작가가 쓴 소설 벗 알고 계시죠? 1988년에 평양 모네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이 올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 한 미국 교수가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미국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올해 최고의 세계문학 10개 중 하나로 소설 벗을 선정했습니다. 이 벗은 북한의 한 예술단에서 성악가로 활동 중인 젊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가정이라는 연속극으로 만들어져 방영되기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10부작 연속극이 9부에서 중단이 됐었죠. 미국 잡지는 이 벗을 선정한 이유를 책에서 자주 체제 선전을 펼치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볼 드문 기회를 제공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선 수령을 찬양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작품을 최고로 여기죠. 하지만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소설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도 공감하고 세계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북한에서 출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마마무의 음오아에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국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인의 건강 상태를 통계로 보여주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런 통계가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세계인들의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2019년 세계 건강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북한 주민들 건강 관련 통계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사망 원인 순위 공개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사망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 있나요?
지난해 기준인데요.
네.
그 1위가 뇌졸중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사망자 한 10만 명당 194명 정도로 사망하는 걸로 추정이 됐고요. 2위는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122명. 3위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게 결핵이 북한 주민 사망 원인의 주요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높네요.
이게 결핵은
네.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5년 전에는 이 결핵이 북한 주민 사망 원인 5위였는데 지금 2019년에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결핵 환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이 사망자 순위는 1, 2, 3위 이제 북한이 차지했던 그 질병들 있잖아요.
네.
북한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이렇게 북한처럼 순위가 높은 나라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결핵으로 죽은 사람 한 명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네.
참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참 결핵이면 잘 먹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뇌졸중은 북한에서 중풍이라고 주로
네.
말을 하죠. 그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뭐로 나타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1번이 암이고요. 2번이 심장질환. 이건 뭐 북한과 비슷하고
네.
3번이 폐렴입니다.
폐렴.
근데 이제 좀
네.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고령화가 되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면서 한 인구 비율을 보면 그 80세 이상 초고령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한 4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3위를 차지한 폐렴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에 한 명입니다. 암 사망률은 암으로 이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인구 10만 명당 한 158명 정도 되고요.
네.
심장 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6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한 122명 정도 되니까 두 배 정도 북한과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은 뇌졸중,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인해서 뭐 중풍도 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 한국은 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주요 사망 원인 4위였습니다. 그래서 북한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사망률도 한국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42명이었고 북한은 이제 뇌졸중으로 193명이 죽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북한의 주요 네. 그 사망 원인 4위가 결핵이었는데
네.
한국에는 이 10위권의 순위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살펴보면
네.
2017년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70명, 사망률은 10만 명당 5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결핵이 사실 좀 가난의 병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좀 후진국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남북한의 사망 원인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의 경우는 영양 과다 섭취,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사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주요 사망 원인 6위가 바로 이 당뇨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건 환경도 좋아지고 또 잘 먹게 되면서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폐렴.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게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비율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노망이라고 약간 좀 비하해서 좀 표현을
그렇죠.
좀 자주
예.
하죠. 그런데
네.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치매로 사망한 그 순위가 7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방금 그 조명 방송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후진국병으로 평가되는 결핵이 주요 사망 원인 중으로 좀 남아있는데 이런 걸 보면 북한의 보건 환경이 좀 한국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도 사실 이게 그 노인성 질환이어서
네.
오래 사시면서
발병을 많이
발병이
하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 결핵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결핵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건 그 18세기 중반 그 산업혁명 때 유럽을 휩쓸면서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 치료약이 나오기 전에는 걸리면 한 50% 정도는 절반 정도는 사망을 한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한국도 뭐 북한도 그렇지만 한국도 결핵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앓았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6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결핵 퇴치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환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한 3만 명 정도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게 이 정도 경제 규모의 보건 환경 상황에서 결핵 환자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결핵 환자가 많아서 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결핵 실태가 좀 조사된 바가 있나요?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지난 10월에 북한을 다시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0개 국가로 꼽았는데 그중에 북한이 들어간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지난해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가 13만 2천여 명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결핵 중에서도 좀 심각한 결핵이 다재내성 결핵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핵 치료제를 써도 이게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건데
아.
이런 환자가 한 5,2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의 결핵 환자 수, 다재내성 결핵 환자 수 규모가 각각 세계 20위 안에 든다고 밝혔고요. 또 2018년에 북한에서 결핵으로 숨진 주민의 수가 2만여 명. 이게 인구 10만 명당 80명이 사망하는 수준인데 세계 평균보다 4배 높다고 하고 한국보다는 8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근데 이 다제 내성 결핵은 그 일반적인 결핵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네, 일단 처방 가능한 그 모든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을 써도 잘 듣지 않는 결핵입니다. 이건 또 약을 써도 치료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러니까 7에서 한 8가지 약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70%만 완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치료기간도 길다고 하고 부작용도 좀 많다고 합니다. 치료기간은 짧게는 6개월,
네.
길게는 2년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다제내성 결핵이 생기는 이유가 있대요. 우선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결핵약을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좀 먹은 경우 처방이 없어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가 그냥 약을 쓰다가 갑자기 중단해서 이럴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드물게 이제 면역 체계가 손상돼서 이제 결핵균이 침범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서 결핵이 더 악화돼서 다제 내성이 결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은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결핵 환자들은 약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종류가 다양한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데 이거를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어야 되고 중간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면 내성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건데 그럴 때 이게 다제 내성 결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럴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네. 북한의 결핵 문제가 세계에서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결핵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있나요?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역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핵 치료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북한은 그 전 세계 이 30개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결핵 관련 예산 부족 규모가 1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책정이 안 된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보면요. 북한 당국이 올해 이제 결핵 퇴치 예산으로 책정한 돈이 4,900만 달러를 책정을 했는데 해외에서 원조를 한 돈이 1,900만 달러, 그러니까 북한이 조달한 돈이 600만 달러, 현재 2,400만 달러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조달한 자금이 해외에서 원조한 것보다 약 두 배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영양 문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 방송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잘 못 먹어가지고 잘 먹기만 하면 좀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결핵이 영양 수준이 나빠지면 발병을 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 30개 결핵 고위험 국가 중에 또 주민들 영양 실조 비율이 3번째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파악했을 때는 북한은 전체 국민의 한 48% 절반 정도가 영양 실조로 나타나서 좀 결핵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그런 환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북한 정부가 전혀 뭐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결핵 치료 지원을 국제사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이 지원 자체도 또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있는데 이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사실상 북한 현지에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국제 인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약과 진단기를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 국경이 열리고 정상화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북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국제사회 원조마저 끊기면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의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아무리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지난 4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정말 좀 답답한 좀 마음이 드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 이름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채택이 됐는데
네.
이게 뭐냐면 사실상 한국 노래, 영화, 연속극 이 한국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 주민들 그거를 누리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사실 딱 그 네. 법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관하게 한국의 영상물이나 노래를 보게 되면 정말 무자비하게 처벌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별도의
거죠.
법까지 만들었네요?
네, 별도의 법까지 만든 건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평안남도에서 긴급 당 전원의 확대 회의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당이겠죠.
네.
근데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법적으로 명시된 부르주아 날라리풍 문화 전파 행위는 범죄고 이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데 대해서는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소위 날라리풍 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강도 높게 벌리며 법 기관들에서는 이 법적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정치, 문화생활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할 때에 대한 과업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벌을 강하게 했는데 이제는
네.
법까지 들이밀고 더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사실상 한국 문화를 겨냥한 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평안남도 도당 그 전원회의에서 이 도당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남조선 드라마를 비롯한 이른바 부르주아 날라리풍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한국 문화의 어떤 반동적 의미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 또 뭐 세세한 사례도 막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 거라는 걸 콕 집어가지고 이 법의 의미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그 한류라고 부르죠. 대한민국의
네.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의 인기를 한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류 뭐 노래, 영상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인기를 막으려고 하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북한 말고는.
네.
근데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반동 사상 문화라는 건데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한국 노래 네. 영상물은 중국은 물론이고요.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고 텔레비전에서도 막 방영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이 반동적인 문화라면 왜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을까? 오히려 좀 되묻고 싶은데 특히 이 전 세계 청년층에서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도 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한국도 외국 것을 모방도 하고 받아들이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좀 축적이 되고 한국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와 세계의 어떤 최신 유행을 잘 녹여내서 한국만의 노래와 영상, 뭐 책 이런 걸 만들고 있고
네.
그게 세계인들에게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늘 강조하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위상 높은 이런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기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북한은 오히려 이걸 비난하고 또 이걸 보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상에서의 반동이라고 하면 인류가 축적한 이 세계의 문화와 단절되고 또 북한만의 문화가 절대적이라고 강변하는 것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수령의 위대성만을 선전하는 문화가 좀 반동적인 사상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문화나 음악을 듣지 말라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북한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와 정서를 문화나 음악이나 영화가 담아내고 있다면 북한 거 듣겠죠.
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이게 그냥 뭐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수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다이너마이트 들으시죠.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동물원에서 한국에 정착한 정수련 동무의 생활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영희 언니랑 어린이 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다.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영희 언니는 5년 전에 남조선에 왔다. 하나원을 나온 후 혼자 적적히 지내던 터였는데 며칠 전 승강기 안에서 영희 언니를 만나 인연이 됐다. 그동안 언니랑 함께 부산 해운대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수산시장도 가보았다. 가는 곳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신기할 일도 참 많았다. 오늘 가는 어린이 공원은 또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우린 아침 일찍 채비하고 떠났다. 버스를 타고 어린이 공원까지 1시간이나 가야 한단다. 처음 남조선에 도착했을 땐 어딜 가든 오랜 기다림도 없이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니는 편한 교통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좀 지루한 감이 든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래서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나 보다. 몇십 리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리던 조선 생활을 벌써 잊으면 안 되는데. 공원에 도착한 우리는 동물원부터 가보았다. 햇살이 쏟아지는 동산에서 원숭이들이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가는 아기 원숭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또 한쪽 구석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도 한다. 원숭이들의 싸우는 모양이 어찌나 우스운지 사람들이 배를 그러지고 웃었다. 또 곰이란 놈은 나뭇가지를 마구 꺾어내며 뭐가 불만인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냈다. 한참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북적대고 있다. 또 무슨 좋은 볼거리가 있나 하고 나 혼자 막 달려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떡이냐. 팔뚝시만한 고등어들이 커다란 함지 안에서 펄떡대고 있는데 저저마다 한 마리씩 집어들고 간다. 와, 이거 한 마리면 몇 끼는 그냥 실컷 잘 먹겠다, 야. 이거 다 공짠가 보다. 아, 근데 한 세 마리쯤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비닐봉투에다가 제일 큰 놈 하나를 골라 넣었다. 그런데 그 놈이 어찌나 큰지 봉지에 더 담을 수가 없었다. 어떡하지? 아우, 너 거기서 뭐하니? 뒤따라온 영희 언니가 물었다. 어, 언니, 언니, 이거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이거 지금 빨리 몇 마리만 좀 챙기시오. 이게 다 공짜라잰까. 뭐라고? 야! 아니 이거 아니야. 아이고 웃겨라. 갑자기 웃음포가 터진 언니가 한동안 정신없이 웃더니 한 곳을 가리키며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했다. 언니가 가리키는 대로 달려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 아까운 고등어를 물개한테 먹이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나에게 영희 언니가 다가와서 말해줬다. 지금 물개 간식 시간이야. 물개에게 간식으로 고등어를 주고 있는 거지. 아휴, 정말 저런 걸 볼 때마다 고향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아휴, 더 말해 뭐 하겠니.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다. 저 너머 북녘당에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선 그 귀한 고등어를 물개에게 간식으로 던져주고 있다. 고향에선 당장 입에 넣을 것이 없어 뜸을 건더기까지 건져 먹었던 게 생각이 났다. 간신히 가라앉은 쌀뜨물 앙금을 한 줌씩 쥐어 빈대떡만한 크기로 만들어 익혀 먹었었다. 그마저도 떨어져 길가에 나는 돼지풀까지 뜯어 삶아 먹었다. 그러다 풀독이 올라 얼굴은 시퍼렇게 퉁퉁 부어올랐고 그때 남은 흉터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로부터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향 사람들 모두가 배골치 않고 잘 살고 있을까? 언제면 살찐 고등어를 보고도 아쉬움 없이 물개에게 던져줄 그런 날이 오려나.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겨울철이 길고 추운 몽골에서 갈탄이나 장작을 때 난방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 대기 오염을 줄여주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네.
이 터키하고 이란 이 위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전쟁을 하긴 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세상에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됐구나. 미래 전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아제르바이잔의 이 드론 전쟁 이것이 미래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 전쟁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그런 전쟁이 있었군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참,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정확히 언제 있었나요?
일단 워낙 작은 나라들이었고 네. 전쟁 기간도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간 전쟁이었는데 2020년 9월 27일
얼마 전이었네요.
남북 간에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진짜 얼마 전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한창
맞아요.
네, 코로나가 최대 관심사다 보니까
그날 9월 27일 날 이 두 나라가 결국 무력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네.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 이 나라 이름도 어렵네요.
네.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라고 하는 지역에 마르투니를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양국 모두 동원령 막 내리고요. 당연히 이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요. 계엄령도 선포하고 접경 지역의 이 군사적인 거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졌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잘 안 싸우고 바로 옆집 있는 사람하고 네.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네. 두 나라 왜 전쟁을 한 건가요?
사실 이 두 나라는 예전에 소비에트 시대에는
네.
그냥 소련에 들어가 있던 나라겠죠. 근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도 독립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독립 이후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을 이번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몇 차례 전쟁을 했었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아요. 이유는 아까 말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라고 하는 이 지역 때문인데요. 이 지역은 일단 국제법으로만 놓고 보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인데 문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르메니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네.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네. 지배하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국제법상 영토는 아제르바이잔 건데.
네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이건 아르메니아 땅이다. 우리도 아르메니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지역을 아르메니아에 합병하라. 이런 게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 국제법상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 네네. 나라를 자기 영토로 갖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양측 간의 영토 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 전쟁은 2016년에 한 번 있었는데
네.
4년 만에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전쟁이 있었던 거죠.
아, 이게 뭐 계속해서 분쟁처럼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근데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일단 이번에 그 드론으로 진행이 됐다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나요?
일단 아제르바이잔군이 이 드론을 사용했어요.
네.
공격 드론, 뭐 그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 아예 드론 자체가 폭탄처럼 떨어지는 이런 드론 이런 걸 이용해서 드론 전투를 수행을 했는데, 이 드론 전투 영상을 또 요즘엔 SNS 시대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공개를 막 했습니다.
SNS는 인터넷상의 개인 소통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막 그 자기들이 공격하는 장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렸는데, 반면 아르메니아군은 지상군 위주로 전투를 했다 그래요. 결과는 드론을 활용한 아제르바이잔군의 압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분쟁이 있고 나서 2주쯤 지난 10월 10일쯤 국제사회가 이제 중재를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커지니까.
네네.
근데 전쟁이 9월 27일인데 분쟁은 한 2주 후에 시작되잖아요. 이제 한 2주 동안 전쟁을 한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단 자국 내 방역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미처 없어가지고 약간 늦게 중재를 하게 된 건데, 10월 10일 날 러시아의 중재로 일단 양국은 휴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휴전 이후에 또 전투가 붙는 거예요. 막 결렬돼가지고.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 10월 27일 날, 이때는 이제 미국이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재차 휴전 회담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 전투가 아까 얘기했던 아제르바이잔이 압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계속해서 휴전 의사를 적극 내비쳐가지고 11월 10 양국의 분쟁은 일단 사그라지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일단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지역을 공격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휴전 이후 이 지역 지금 어떤가요, 상태가?
아까 여기가 사실 국제법상 영토는 아제르바이잔 거지만 네. 사실상 아르메니아인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르메니아인 군인이 또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 전쟁에서 사실상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일대를 러시아의 평화 유지군이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이제 사실상 군이 막 진주하면서 지배하고 있던 이 지역 가운데에서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스테파나 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나 봐요.
네.
거기만 아르메니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됐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이제 축소된 거죠, 영향력이.
근데 이게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국토였는데 아르메니아 아르메니들이
살던 곳이에요.
살았는데
군도 있었는데. 근데 이번 전쟁에서 약간 져가지고 네. 좀 쪼그라든 거죠.
아제르바이잔은 그럼 자신의 국토를
그렇죠.
공격하는...
자신의 국토를 찾겠다는 전쟁이었던 네. 거고, 아르메니아인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 다 아르메니아인이니까 우리 아르메니아 땅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그야말로 중재 같아요. 어쨌든 아르메니아인들이 살던 곳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아르메니아인들이 쫓겨나진 않았고요. 좀
네.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아르메니아인들이 거기에 일부 살고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분쟁의 요소는 계속 남아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네. 현재 평화유지군으로 러시아군이 들어갔잖아요.
네.
아르메니아 군들이 진주하고 있던 곳에. 근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지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중재하느라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또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인들이 지금 수도로 다 쫓겨 들어갔잖아요. 좁은 지역으로.
네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이 적극 막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현재는 벌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지금 전쟁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아제르바이잔이 드론을 활용하면서
네네.
전쟁에선 좀 승리를 했다라는
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에서 좀 이긴 결과는 드론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 분석인가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네네.
이번에 그야말로 아제르바이잔이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드론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론 전략을 잘 써가지고 이겼다는 건데, 아제르바이잔이 이번에 사용한 드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드론이 먼 거리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중거리 공격용 드론 TB2라고 하는 드론이 이번에 큰 활약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공중에서 적의 목표물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다가, 이 드론이에요.
네.
목표물이 딱 정해지면 갑자기 이 드론이 빠른 속도로 밑으로 떨어져서 드론이 폭탄이 되는 겁니다. 정밀하게 원하는 지역이나 원하는 건물, 원하는 무기를 폭파시키는 이른바 자폭형 드론 하롭이라고 하는 드론이 또 이번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드론은 AN2라고 하는 정찰용 드론도 이번에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드론이라고 하면 일단 무인 비행체.
비행기죠. 비행기인데 무인 사람이 안 탄 비행기.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인
거죠. 그렇죠. 무인 비행기죠.
네.
이 TB2라고 하는 무인 비행기는 터키에서 사들인 거고요.
네.
하롭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폭 드론, 자폭형 무인 비행기는 이스라엘 항공사에서 만든 것을 들여온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정찰 드론으로 쓰였던 AN2는 이전에 원래 사용하던 소련제 비행기인데 이게 사람들이 원래 타고 다니던 건데 지금 이번에 이걸 개조했어요. 사람들이 안 타고 무인 비행기로 만들어가지고 정찰용으로 썼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이런 하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르메니아 군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아르메니아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이 자폭형 드론 하롭이라는 드론입니다.
네.
이 드론이 빙빙 돌다가 이제 그 목표물이 정해지면 떨어지면서 자폭하는 거잖아요.
네.
폭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질 때 소리가 너무 무섭고 크답니다. 그러니까 뿡 하면서 이제 그 소음이 발생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아르메니아 군인들이 크게 두려움에 떨었다는 바로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통해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군이 이렇게 막 하롭을 막 떨어뜨려서 터뜨리고 막 이런 장면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 거예요.
영상을 공개해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아르메니아 군들 전투원들은 또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가
전쟁에 대한
떨어지겠죠.
압박감도 더 커지고
네네.
언제 저 드론이 나한테 떨어질지 모른다는 막 이런 두려움까지 휩싸인.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아제르바이잔 군이 드론 전쟁 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성과를 전쟁에서 거두게 된 거죠.
성과라고 말하니까 약간 이제 이쪽에서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네,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뭐 현대 전쟁은 옛날 전쟁과는 다를 거다라고 뭐 얘기들은 많이들
맞아요.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전쟁하면 떠오르는 그 영상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그렇죠.
총을 들고 앞으로 뭐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대포가 뭐 불을 발사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건데.
네.
드론이면 일단 하늘을 떠다니면서 뭔가가 막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은 들지만 정확하게 잘 그려지진 않아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그려지진 않는데 이번에 이제 전쟁에서 이 드론을 활용한 전술을 모습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제르바이잔군은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아까 TB2라는 무인 비행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이용해서 아르메니아군이 이렇게 길게 행진하는 경우
네.
그러면 그 맨 앞에 부대하고 맨 뒤에 부대를 이 중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딱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예를 들어서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네네.
지나간다고 쳐보면 거의 군인도 타고 있겠죠.
네.
맨 앞에 차량과 맨 뒤에 차량을 공격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사실상 고립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립이 된 그 중간중간에 군인들이 탄 수많은 탱크, 그다음에 뭐 트럭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던 이 자폭 무인 비행기,
네.
하롭이라고 하는 자폭 드론으로 그것들을 다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악랄한데요.
거기에는 산악지대 같은
네.
구불구불한 길도 많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와 같은 전술을 적용하면 앞뒤가 일단 막힌 상태에서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그 자폭 드론에 의해서 공격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런 장면을 SNS,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해서 다 보여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군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막 결속을 다질 수도 있고 사기도 오르고 반면에 아르메니아 군은 그런 드론의 효과와 위력에 공포감에 휩싸이는 그런 장면은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준대요. 이제 국제 여러 나라들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지지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나라가 혹시 있을 때
네.
이 맨날 수세에 몰려있고 지고 있는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이 아제르바이잔 군은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드론 전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뭐 어느 나라든 이렇게 드론끼리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그 점에 주목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네.
시대였는데 그래서 비행기에도 사람이 타고 있죠. 탱크에도 타고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는 사람이 전쟁하지 않고 기계가 또는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드론은 대표적이잖아요. 비행기인데 네. 조종사가 없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로 이제 세상은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이렇게 너무 무서운 전쟁 무기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건 네네. 사실 지금 소개는 하고 있지만 무섭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군요. 또 네. 이게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개발이 돼야 이런 네. 평화도 유지가 되지 한쪽만 너무 개발이 되면
맞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이 얼른 와야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세계적 대유행병 인류의 반격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도 초특급 방역에 다시 들어갔고 지상, 공중, 해상까지 다 봉쇄했죠. 백신, 이 왁진이 나와야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류가 힘을 합쳐 코로나 왁진을 거의 1년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왁진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요.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 6일 오전 6시 30분 영국 중부 미들랜드의 코번트리 대학병원 올해 90세인 마거릿 키넌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키넌 할머니가 의료용 의자에 앉자 보호 안경을 낀 간호사가 할머니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린 뒤 코로나 왁진을 접종했습니다. 왁진이 들어가는 시간은 2초 남짓 마스크를 쓴 키넌 할머니가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의료진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 왁진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건데요. 키넌 할머니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왁진을 가장 먼저 맞은 사람입니다. 왁진을 맞고 나온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는데요. 다음 주가 생일인데 미리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혼자 시간을 보냈지만 내년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요. 영국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왁진 접종을 12월 8일에 개시했습니다. 키넌 할머니가 왁진을 맞은 코번트리 대학병원을 포함해 전국 병원 70곳에서 동시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왁진을 접종하는 병원들에는 아침 일찍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왁진이 아직 생산 중이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순서대로 맞아야 하는데요. 영국 정부는 우선 80세 이상 고령자, 요양원 거주자, 또 코로나 사태를 관리해야 하는 보건 일꾼 중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는 사람 40만 명을 1차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최고 지도자인 총리도 역사적인 왁진 접종 현장에 나왔는데요. 런던 시내에 있는 가이 병원을 찾아가서 이 병원의 첫 접종 대상자인 린 휠러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접종을 마치고 나자 스스로를 지켰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며 총리는 격려했습니다. 영국은 왕실의 나라입니다. 영국 여왕은 특권층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영국의 여왕이 코로나 왁진 접종을 첫 번째로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94세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몇 주 이내에 접종 순서대로 왁진을 맞게 됩니다.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도 순서를 기다렸다가 접종을 한다고 하네요. 이번 왁진은 3주 간격으로 두 번 맞아야 합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왁진 최대 400만의 분을 접종하고 내년 4월까지 코로나 왁진을 원하는 성인이라면 모두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왁진 접종이 시작되자 영국 보건장관은 긴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왁진 접종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왁진 접종 순서인데요. 약한 사람들부터 이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보건 일꾼들부터 먼저 접종을 한 겁니다. 북한은 왁진이 확보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최고 지도자와 고위급 간부들부터 먼저 맞을까요? 아니면 보호해야 할 인민들부터 차별 없이 먼저 접종을 하도록 할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인류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아이유와 천둥이 함께 부른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